오늘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가고 또 위기와 절망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에 사람들은 그 어둠을 몰아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어주길 원하며 세상의 평화와 풍요를 가다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유다의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은 당시의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 왕국을 잘 지켜내 주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유다의 위상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시아 왕에 대해서 결코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 엄청난 그런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은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제사장이 드렸던 제단에 본인이 직접 향을 올리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생 문둥병에 걸려서 외롭게 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유다 땅에서 이룬 업적에 비하면은 그의 마지막 행로는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갑작스런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혼란과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특별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비록 이 땅에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은 온 우주 만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시아 왕이 죽고 지금 절망과 위기 가운데 유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그분을 향한 천상의 찬양과 그분을 향한 경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술의 탄식과 슬픔을 걷어내고 스랍의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천상의 찬양 속에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다고요? 왕을 배웠습니다. 진짜 온 땅을 총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며 그 악과 죄가 사함을 받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과 과정은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감당해야 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8절에 놀라운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8절 말씀에 잠깐 보니까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회의 장면을 엿듣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회의를 듣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왜 보여주시고 듣게끔 하셨을까요? 뻔히 듣게끔. 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8절 그 중간 이후에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와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찬양과 더불어서 이 천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회의를 직접 그의 귀로 듣게끔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사야로 하여금 주님의 그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요나처럼 지명해서 너 가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실 그 사명이 그만큼 특별하고 독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야 너 가! 그렇게 지명해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누가 갈까? 누가 갈래? 누가 갈래? 저요! 하고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너 가? 명령해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갈까? 제가 갈게요. 자원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듯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분의 놀라운 보좌와 찬양 그리고 이 소명에 담겨 있는 소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도대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의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특히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까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기까지는요,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과 엘리야가 외쳤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사야에 보다 앞선 이게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종교인, 형식적인 크리스찬, 우리 주변에, 아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듣기만 하는, 보기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이 사명은요, 10절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뭐하게 하며,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뭐하게 하며라고 했습니까?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보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조금 너무 사역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변화받는 것, 나의 설교와 이 메시지를 듣고서 성도들이 더 바보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지 않는 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바보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겠습니까? 실패한 설교자예요. 그리고 그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요, 하지 말아야 될 설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오늘 실패했구나. 또 어떤 말씀 들을 때 아이고야 이건 무슨 설교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더 보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지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래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좌와 천상의 찬양, 그 영광,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줬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문자적인 의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마음이 이신전신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지 목소리를 들렸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잘 몰랐어요. 이 놀라운 환상과 알듯 모르듯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니까 아는 게 더 많습니까?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환상,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순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뭐라고 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이 말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심정이 구구절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은 BC 701년 아술의 산헤립의 유다 침공을 지금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산헤립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46성읍을 정복하고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무려 20만 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끌어갈 정도로 역사적으로는 이 엄청난 재앙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사야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 또 그 눈앞에 펼쳐질 이 유다의 운명은요 너무나 어둡고 무겁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9절서부터 13절 전반부의 내용은 이사야에게 아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유다 백성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가지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말로 이 그루터기는 히브리어로 마제베트인데 그 뜻이 고정된 줄기 또 세우다 고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유다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멸망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자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다시 그곳에서 거룩한 씨,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앞으로 거룩한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역이로 또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목회자의 삶이 얘기되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룩한 씨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을 신실히 성실히 증감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를 보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는 장흥과 목포 땅을 향하여서 그 다음 주에는 장흘 땅에서 계속해서 주의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교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거룩한 씨 그리고 이 땅의 그루터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깝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하는 회사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선교의 사명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자원한 심정으로 주께 순종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장관 목포 땅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거룩한 씨 그리고 이 땅의 그루터기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